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대통령이 미국과 필리핀 관계에서의 전례 없는 발전 동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와 에너지 안보, 해양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며 민주주의, 인권, 노동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화하고 인적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 남중 국해 내 국제법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조약은 남중 국해 모든 곳을 포함한 태평양에서의 필리핀군과 공공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이 이날 열린 첫 3국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내 수빅만, 클락, 마닐라, 바탕가스 간 연결을 지원하는 루손 경제회랑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필리핀 방문과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의 경제 구상을 전략 동반자 관계의 중심 요소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이미 기근이 시작됐다고 사만다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이미 기근이 발생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이미 기근이 발생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지난달 18일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가 공개했던 관련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통합식량안보단계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던 방식으로 그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식량안보단계 보고서는 당시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이 기근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파워 처장의 이날 발언은 가자지구의 일부 지역이 이미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을 미국 정부 관리가 최초로 공개 확인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자지구 주민 100%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주민 100%가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중인 가자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벌어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남부의 한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방어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안보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예멘과 이라크, 시리아를 비롯한 이란 역량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방어 공격 모두에 준비돼 있으며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이르면 12일이나 13일 이스라엘 남부나 북부를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다음 날 이스라엘에 보복을 경고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다마스쿠스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공격을 영내 상황 악화나 미국 시설 혹은 인력 공격에 구실로 사용하지 말도록 이란에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이란과 대리 세력들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남부에서 밤사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헤르손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히 리삭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주지사는 밤사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가해진 가운데 요격된 드론 파편이 에너지 시설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또는 지역 관리들로부터 사상자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나라 국가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 관련 생각을 물었는데요.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를 더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에 기반을 둔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한국, 타이완과 인도 등 19개 나라에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담은 민주주의 인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AP통신 등 여러 언론은 부모 세대보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네 나라뿐이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미국을 포함해서 17개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는 정부 역할에 만족하는 유권자가 절반이 채 안 됐고요. 의회나 선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에 더 호감이 커진 나라가 8개입니다. 인도와 탄자니아가 맨 앞에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과 미국, 타이완과 이탈리아, 덴마크와 콜롬비아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강한 지도자의 부정적인 나라로 그중에 한국의 부정응답이 73% 수준, 강력한 지도자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Last midnight, the IDF foiled an attempt of the Iranian Quds Force and Shiite militias to attack Israel.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휴전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요. 최근 이스라엘 공격으로 군 고위 간부가 사망한 이란이 보복을 선언해 확전 우려는 더 높아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짚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북한, 서쪽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함남, 강원도, 삼지연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선봉은 흐리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 사이입니다. 한낮 기온은 초여름 같습니다. 16도에서 27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1도고요. 원산도 11도, 개성과 신의주는 10도, 함은 9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6도, 해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중강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은 27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의 낮 최고 26도고요. 신의주는 18도, 해산도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선 막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일겠고요. 서해는 맑겠고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물결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직원들의 여행을 제한하고 중부군 사령관을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대형 금융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재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중 국해에서의 필리핀에 대한 방어 공약 다시 확인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회담을 시작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항공기나 선박, 군대가 공격당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 두 나라가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이 발동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서류를 지켜준다는 약속이죠.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1951년에 이 조약을 맺었는데요. 어느 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 다른 쪽이 공격받은 쪽을 방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같은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어떤 공격이 있으면 이 필리핀을 지킬 것이라면서 필리핀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고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그 상호 방위 조약과 관련해서 지침이 추가로 만들어졌던가요?
네, 지침에 몇몇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남중국해 어느 지역에서도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한다는 것과 이 보호 대상의 해양 경비대 함정들도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자,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과 지금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그 필리핀에 대한 방위 약속은 약속에서는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온 이 공동 성명에서 이 삼국 정상들이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PRC,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의 해양 자원 개발을 방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해양 경비대와 민병대 함정을 위험하고 강압적으로 쓰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 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이 군인들한테 이 보급물자를 실어 나르는 이 필리핀 함정들의 물대포를 쏘거나 항해를 방해하고 심지어 충돌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공동성명은 이와 관련해서 이 공해에서 필리핀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 행사 그리고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한 공급선을 중국이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11일 회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 세 정상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공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 다층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번 11일 회담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앞으로 미일 그리고 필리핀 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공동선명 3국이 이 호주 같은 협력국들과 함께 이 합동 해상 연습과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과 일본이 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의 능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1년 안에 이 3국 해양경비대가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안전과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에서 삼각훈련과 여타 해양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합의에 대해서 자,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이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내 활동이 합법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중국이 유관국들의 블록 정치 조작, 도발 행위나 반대를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의 공동 대응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또 필리핀과 일본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두 나라가 당연히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파벌적인 반대를 영내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이 삼각협력에 덜 관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공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냈네요.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예루살렘 일대나 텔아비브 그리고 베르샤바 밖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조처는 예고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안전을 우려해서 나온 겁니다.
예, 이 여행 제한 조처에 대한 미국 국무부 설명을 보죠.
네, 매트 밀러 대변인은 이 해당 조처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정 평가를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분명하게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위협 환경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네.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부군 사령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이 중부사령부의 마이클 쿠릴라 사령관이 11일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쿠릴라 사령관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조율하고 현재 가자지구의 전쟁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란의 공격 위협이 나온 게 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겨냥한 공습 때문인 거죠.
네, 지난 1일에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이 한 걸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0일 이스라엘은 처벌받아야 하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네네. 위협했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런 가능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공격일까요?
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란이 자국 영토나 아니면 이 동맹 세력인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등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발사하는 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동원할 것으로 미국 정부가 본다고 네. 전했습니다.
자, 이란이 공격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분쟁이 또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 소식통들이 로이터 통신에 이 긴장을 확산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테헤란이 워싱턴 측에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한 이 제임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이 압돌라히안 장관 측에 이란이 중동을 더 큰 분쟁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란의 공격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군요.
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X에 이란이 자신들 영토로부터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고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1일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누구든 우리를 해치면 우리도 그들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이건 이란이나 이란이 지원하는 조직들의 위협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란의 보복을 만류시키려는 지금 진행이 노력 중이라고 알려졌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간접 경로를 통해서 이란 측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도 양측에게 자제하라고 촉구했고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고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대형 금융사기에 연루된 부동산 재벌한테 사형이 내려졌군요.
네,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티팟 홀딩스의 쯔영 미란 회장이 11일 호찌민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됐고요. 그 밖에 뇌물수수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사기범죄에 사형이 내려집니까?
네, 법원이 이날 란 회장뿐만 아니라 이 란 씨의 남편과 조카 등 85명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요.
네.
이 반틴팟의 최고 경영자인 조카는 17년형을 받았고요. 베트남 중앙은행의 전직 관리는 520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이 사이공 상업은행 SCB에서 125억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이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피해 금액이 뭐 천문학적이네요. 자, 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란 회장이 대리인들과 함께 이 사이공 상업은행의 지분 91.5%를 사실상 확보한 뒤에 2,500건의 허위 대출을 통해 은행 돈을 빼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천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사이공 상업은행이 본 피해가 27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네. 그 판결문에 그 사형이 선고된 이유, 다른 중형들이 선고된 이유가 적혀 있는 거죠.
네, 법원 쪽에서는 이 란 회장이 초범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이 범죄가 조직적이고 정교했고 또 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사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이공 상업은행을 특별한 통제 상태로 몰아넣어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베트남 안에서 사형 선고가 드문 일은 아니라는데요. 하지만 경제사범한테 사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예. 자, 대형 사기 혐의로 란 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란 회장 가족 쪽에서는 로이터통신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혐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베트남의 이 신급 체계가 3심제가 아니고요. 중국처럼 2심제입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예가 있지만은 최고인민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네, 네. 자, 베트남 판디팟 홀딩스의 정미란 회장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1956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67살입니다. 중국계 어머니를 도와서 이 재래시장에서 화장품을 파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이 노이머의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던 시기였던 1992년에 바로 이 반티팟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가 고급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 호텔, 쇼핑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서 큰 부동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합병을 통해서도 이 베트남 금융업계의 핵심 인물이 됐는데요. 현재 39층짜리 타임스퀘어 사이공, 5성급 윈저 플라자 호텔, 37층짜리 캐피탈 플레이스 빌딩을 소유했고 체포되기 전까지는 5성급인 레지던스 호텔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자, 베트남 안팎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주목하고 있군요.
네, 지난달에 이 보반 트엉 국가주석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사임했는데요. 이 국가 주석이 베트남에서 서열 2위입니다. 란 회장이 2022년 10월에 체포됐는데요. 이 두 사건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종 서기장이 추진하는 정풍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타격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기 규모가 베트남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베트남 국영 언론들에 따르면 이 란 회장이 체포된 뒤에 지난해 대략 1,300개의 부동산 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구매자들한테 할인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 호찌민시에서 이 부동산 임대료가 3분의 1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
또 도심 안에 많은 건물이 여전히 비어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 출석해 미국 본토에서 조직화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총기 전시회 허점을 막기 위해 총기 판매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환경당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을 수돗물에서 없애기 위해 강화된 수질 관리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입니다. FBI 국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 위험에 관해서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달 러시아의 대형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와 유사한 조직적인 공격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11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경력을 돌아볼 때 지금처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수많은 위협이 동시에 높았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대형 공연장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쳤죠.
맞습니다.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145명이 사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총격 사건을 러시아 역사상 약 2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학살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FBI 국장이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IS 호라산은 해당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는데요. ISIS-K는 이 IS 지부 중 가장 활발히 활발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
자, 리 국장은 그동안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서 영감을 받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의 미국 본토 공격을 우려해왔지만 이제 점점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 러시아 콘서트홀에서 본 ISIS-K 공격과 유사한 미국 본토에서 조직화된 공격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동안 미국에서는 어떤 국제적인 테러 단체에 의한 공격보다는 뭐 개인에 의한 공격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 종종 있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테러 단체 등의 직접적인 사주를 받진 않았지만 이들에게 영감을 받아 자발적으로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를 테러 단체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만 이런 위협에 직면한 건 아닌데요. IS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23-2024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장에서 테러를 벌일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유럽 전역의 경찰이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테러 경고나 위협이 있었을까요?
예, 국토안보부는 모스크바 테러 이후 IS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할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군사 정부 당국자들은 IS나 IS 연계 단체가 공격을 감행하려는 야심은 있지만 미국 본토에 침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본토 밖에도 미국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국자들은 해외 거주하는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마이클 에리 쿠릴라 미국 중부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 출석해 ISIS-K가 단 6개월 안에 경고 없이 미국과 서방의 해외 기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보안당국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여러 지역에 대한 IS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고조된 위협 환경에 계속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11일 하원 청문회에 나온 FBI 국장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레이 국장은 국제 테러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 위협도 커졌지만 FBI에 대한 공격도 늘었다고 지적하며
네.
FBI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FBI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FBI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자신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FBI를 악랄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FBI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FBI에 불만을 품고 FBI를 겨냥한 공격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달 초에도 한 남성이 FBI 애틀랜타 지부에 차를 몰아 진입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이 국장은 의원들에게 2022-2023 회계연도에 FBI 직원과 시설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리 국장은 이어 2024 회계연도에 FBI 예산이 필요한 재정보다 5억 달러 적게 책정됐다며 FBI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가르시아 의원은 이에 대해 리더십의 문제이지 자금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네.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청문회에 또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예, 해외정보감시법 FISA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법은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요. 전날인 10일 하원에서 FISA 702조를 연장하는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에 근거해 정보당국이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 겁니다. 하지만 레이 국장은 FISA는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적들을 감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라며 법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총기 관련해서 새 방침을 내놨군요.
예, 앞으로 총기 판매상은 총기 판매 장소에 상관없이 연방 허가를 취득하고 또 총기 구매자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른바 총기 전시회 허점을 끝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전시회 허점이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자, 총기 판매와 관련해 사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선 총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연방정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총기 전시회에서 총을 파는 사람들 일부가 총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연방정부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었고요. 또
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기 파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그 상업활동 유형을 더 자세하게 명시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뭐 총을 단 몇 정 판매한다거나 판매하는 총이 개인 소장품이란 이유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
총기 전시회나 온라인 등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도 총기 판매점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11일 새 규정에 따르면 총기를 인터넷 총기 전시회 또는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네네.
이윤을 목적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원조회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지난 2022년 6월 제정된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에 근거한 겁니다. 이 법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새로운 규정을 대중에 공개해 30만 개가 넘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새 규정은 곧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요. 3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새 규정, 방침이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약 2만 3천 명의 개인이 무면허 총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은 연간 수만 건의 총기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형 총격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총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수는
네.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이런 새로운 규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새 규정 등은 가정폭력범과 중범죄자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는 이제 보편적인 신원조회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지만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수돗물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구시에서 그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는 물이 있는지 검사 항목에 추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시행되는군요.
네,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매일 수억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없애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의 수소시설에서 과불화 화합물 PFAS를 거의 0 수준으로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네. EPA는 10일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 기준을 기존의 70ppt에서 4ppt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예.
과불화 화합물 이름도 어렵지만은 예. 이게 물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화학물질입니까?
네, 이 과불화 화합물 명칭은 낯설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불화 화합물은 방수나 내열성, 얼룩 예방 기능이 있어서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는 조리기구와 방수 옷에서부터 치실, 어린이용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 제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학물질이 잔류성 독성 화합물이란 점인데요. 신체와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성분인 것 같은데 이 물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피해를 주는 겁니까?
네, 과불화 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암, 고환암과 같은 각종 암과 비만, 갑상선 질환, 콜레스테롤, 간 손상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린이들의 발달 지연과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들어봐도 피해야 될 물질 같은데 이게 그동안 미국의 수돗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미 지질조사국은 보고서를 내고 미 전역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새로운 규정을 인생을 바꾸는 변화라고 표현하며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리건 청장은 10일 이 조치로 수천 명의 사망을 예방하고 수만 명의 심각한 질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화학물질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의 환경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돗물 속의 유해물질을 감시합니까?
네, 미 전역의 수도시설은 EPA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불화화합물을 과불화화합물을 감시해야 하고요. 예. 새로운 허용 수준이 초과하는 경우 이를 대중에 알리고 즉각 제거해야 됩니다. 네. EPA는 이를 위해 연간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수도시설 쪽에서는 그 비용이 실제로는 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의 형태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기관이 나서서 조치하는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는 거죠.
예,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 따라 과불화 화합물 오염 문제를 해결해 총 9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네. EPA는 그중 10억 달러를 각 주정부가 초기 검사와 개선 작업을 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PA는 공공 수도 시스템이 3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과불화 화합물을 거르도록 설계된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추가로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국제방송조직의 연호는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 미국의 소리 VOA 방송 설립을 계기로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기관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냉전 시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도 나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방송 조직을 관리하는 연방독립기관은 바로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provides independent and credible news and information every day in 58 languages.
USAGM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임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이들을 참여시키며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USAGM 네트워크는 63개 언어로 뉴스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매주 4억 2천만 명 이상의 청취자와 시청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USAGM 산하 방송기관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접합니다.
Amanda Bennett, a former director of The Voice of America, now the White House's nominee to head the six entities of U.S. global broadcasting.
USAGM 산하 주요 기관으로는 미국의 소리, VOA, 자유유럽방송, 자유방송, RFERL, 쿠바방송국, OCB, 자유아시아방송, RFA, 중동방송네트워크, MBN, 그리고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가 있습니다. BOA는 미국 국제방송에 있어 대표적인 일반 혹은 국제방송으로 종종 간주되며 세계뉴스와 미국과 미국 정부 정책에 관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RFL, RL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23개 나라에서 27개 언어로 방송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이들 지역에서 대안매체 역할을 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본부가 있는 OCB는 라디오, TV, 마르티 프로그램들을 쿠바로 송출합니다. RFA의 핵심 임무는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미얀마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경을 넘어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아시아 나라들의 국내의 언론 기능과 검열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MBN은 중동 지역의 아랍어권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OTF는 북한 등 통제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 개발 등 전 세계의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들 6개 기관 가운데 BOA와 OCB는 연방조직입니다. 그 외에는 비영리 조직으로 USAGM에게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USAGM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USAGM의 예산은 약 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부대 대부분을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휴전의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 고위 간부를 잃은 이란은 보복을 선언하고 나서 확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중동의 앙수,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를 들라면 이스라엘과 이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사와 종족, 종교적 배경 등 여러 이유로 갈등과 마찰을 빚는 나라가 여럿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드러내놓고 상대가 자국의 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곤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힘을 앞세워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그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과 영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흔히 국가 간 마찰의 대표적 이유가 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육로로 무려 2,300km 넘게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벌인 적도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앙숙관계, 말 그대로 앙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수립을 선언한 후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튀르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두 나라가 지금은 등을 돌려서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1시기 이스라엘 등장과 이란의 인정.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요 사건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공식 선언한 1948년부터 1953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권력을 잡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 두 나라 관계는 양면성을 가진 일종의 탐색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 유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하며 내놓은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에도 반대했고요.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에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은 튀르키의 뒤를 이어서 1950년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데요. 이란은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인데다가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아랍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제2시기 우호와 연대 관계.
두 번째 시기는 1953년부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로 이때만큼 양국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친미, 친서방 성향의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란은 오늘날과는 달리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란의 청년들은 미국의 음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양국 간에 비행기도 오갔고 심지어 두 나라는 함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제3시기 이란 혁명 후 대립과 갈등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입니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들어선 이란 혁명 정부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창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단절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양국 간의 은밀한 물밑 거래 협상은 존재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도운 건 중동의 복잡한 역학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 이라크는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란도 이라크의 원자로 건설이 핵무장을 위한 것으로 의심했는데요. 여기에 양국의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라크 원자로를 폭파하는 일명 오페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식으로 양국의 은밀한 관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미,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한 이란의 대외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이란의 태도.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안보가 다시 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주변국의 개입을 야기해서 과거 역사에서 몇 차례 보여진 것처럼 이른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입니다.
Make clear that if Iran or its proxies widen this conflict and put more civilians at risk, you
이미 시리아, 레바논의 무장 세력들은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를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이란은 연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규탄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란이 이 사태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확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자지구에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내 사정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2021년부터 시작된 미국 등 서방과의 핵합의 복원협상도 지지부진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진행되던 평화 구축 노력, 외교 관계 복원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있고 다시 틈새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입니다. 2024년 올해도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선거를 치릅니다. 한국도 지난 10일 총선을 치렀는데요. 지난 1월 13일 실시된 타이완 총통 선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 향후 타이완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총통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 칭더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이 칭더 당선인은 1959년생으로 올해 64살입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타이완의 총통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라이 칭더 당선인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탄광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요. 그의 어머니가 홀로 6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명석했던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타이완 국립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하버드대 공공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의사생활하다가 1994년 정계에 입문합니다. 1999년 타이완 입법의회에 당선된 걸 시작으로 해서 사선 의원을 거쳐서 2017년에는 차이완 총통 정부에서 총리격인 행정원장에 임명됐는데요. 그리고 2020년 5월 차이완 총통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총통이 됩니다. 라이 칭더 당선인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안에서도 더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라이 칭더 당선인의 승리로 타이완은 친미 반중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 칭더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식을 통해서 타이완의 제16대 총통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Did you get the answer?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그는 아직 출근 안 했어요.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지금 복도에 있는 게 보이네요.
Speaking of the devil, to speak of the devil means to talk about someone at the same time the person appears.
Speak of the devil.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 얘기를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의 유래에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악마에 대해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는 미신에서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John과 나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hey,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John이 지금 오네요.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Hey John, 우리 지금 당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당신이 나타났어요.
Keep in mind, this expression does not mean that you think the individual is bad or evil.
It's just an issue of timing.
기억하세요. Speak of the devil,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마침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으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제 생각에 이제 데이빗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Speak of the devil. 그가 방금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대화에 나온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내 생각에 보스가 데이빗 포기한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Speak of the devil. 그가 당신 바로 뒤에 서 있네요. Devil. 악마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Boy. Boy는 미국인들의 감탄사로 많이 씁니다. 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oy, 와, 옛 대학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 같아요.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I know. 알아요. 그가 주위에 있으면 바르게 행동을 못해요. 그는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say something or someone brings out the devil in us. This means we blame someone else for our bad behavior.
우리가 brings out the devil in us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When we use this idiom, we really don't mean evil behavior. More like being mischievous or causing lighthearted trouble.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악마 같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썽이나 가벼운 장난 정도의 나쁜 행동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Speak of the devil.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한다. 내 내면의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한다. Brings out the devil in me.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